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투게더니스 그 함께함인데요.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그 우리가 함께함을 생각할 때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올해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무려 108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카고에 모여서 그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고 그래요. 저도 시카고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 컵스의 우승을 함께 축하했었는데요. 컵스의 우승을 함께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클리브랜드 인디언즈 팬들입니다. 예. 그 컵스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인디언즈가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그런 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즈 홈에서 컵스가 우승이 결정될 때 그 많은 인디언즈 팬들이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하고 이제 컵스 팬들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사가 이렇게 한 화면에 잡는 걸 봤습니다. 이번 주에 예, 월드 시리즈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미국에서 있었죠.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좀 함께함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함께가 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특정 후보를 반대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함께 충격과 어떤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눈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 공유와 라이크를 하기도 하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함께하지 못함의 모습도 같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함께함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한편 동시에 그 함께하지 못함의 모습 속에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의 함께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함을 어떤 크리테리아를 이렇게 정해놓고 리스트업을 쭉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함께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함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쪽의 정의, 어떤 한쪽의 기준만을 제시해서 이것이 함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종종 우리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 함께함이 어쩔 때는 굉장히 이제 배타적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폭력적으로까지 사용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함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함의 주제를 여기서 다 다루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다양한 함께함 또 동시에 함께하지 못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를 좀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이 투게더네스라는 키워드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20장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요한복음은 이제 1단락 되었죠. 그래서 21장은 요한복음의 뭐 이런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비교적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막 과거와 현재를 막 오가는 좀 영화의 회상신 같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뜨문뜨문 펼쳐지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 예, 그런 상상력들을 좀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그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 전 갈릴리에서 그 어부하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어쩌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 2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의 배신도 경험했고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자괴감 또 자책감 같은 것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도 뭔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보면은 상황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전히 그 과거의 기억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지만 자신들은 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좀 그런 상황 같아 보여요. 게다가 이제 주님께서 당장 어떤 먹고 살 길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은 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인 이상을 아세요? 예, 그 문과가 많이 계시지 않는 걸로 아는데 제가 너무 무시한 건가요? 예, 그 시인 이상의 그 오감도라는 그 난해한 시가 있잖아요. 그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그 시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기 두려워하는 그 13명의 아이들과 또 질주하기 시작하는 그 13명의 아이들을 그 시에서는 보여주는데요. 두려움에 한 명이 뛰니까 한 명씩 이렇게 따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곱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른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투게더네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그 가운데 함께함입니다. 깊은 상실과 또 두려움, 거듭된 그 실패의 함께함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제 요한이 제자들이 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지명인 갈릴리를 따라서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데 반해서 로마인들이나 또 그리고 어떤 그런 헬라적 사고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당시 황제였던 그 디벨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이곳을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방식 이런 그 제국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함께 배에 올라 밤새 그물을 내리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디베랴 바다에서 한 배에 올라서 밤새 그물을 내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또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가 처한 그 함께함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주님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관계 가운데 그런 거듭된 그런 실패의 기억들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또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고단한 일상을 함께 살아갈 때들이 있죠. 수고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할 때들도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디베리아 바다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이렇게 내어주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이런 그 절망의 시기를 좀 함께 보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절망의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제자들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좀 비춰서 공감해 볼 수 있다면 이 절망적인 투게더니스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5절을 보면은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죠. 제자들이 빈 그물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좀 익숙한 장면이죠.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또 다시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집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함께 신뢰함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투게더니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서 함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건져 올린 고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함께함의 기억입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를 건지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이제 같이 건져 올리고 있는 거죠. 많이 잡혀 있는 그 그물에 가득한 그 고기를 보면서 제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 타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 제자들에게 그 원래의 자리,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시작된 지점으로 돌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부름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3년 전 그날의 주님께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 주님께 신뢰함을 표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여기 베이 지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나의 커리어고 또 내 직장 상사 혹은 내 돈, 내 가족같이 보여서 자괴감과 자책감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일상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 애써서 수고하고 고단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반대편에 금을 던지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은 이 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강요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건져올릴지 모르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함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억을 돌려놓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아침 식사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의 자리, 풍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이 이렇게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쩜 베드로는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던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아프게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는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던 그 주님을 기억해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제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현해 놓으신 이 장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함께함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의 기억을 떠올리고 되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예수님께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손수 먹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요한복음의 또 다른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와 원하시는 그런 함께한 그 투게더니스의 모습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과 낮아짐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한때 저희 교회 이름이 수건과 대야가 될 뻔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 처음에는 웃어 넘겼던 말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되게 레디컬하고 참 좋은 이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하나의 씨앗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서 그 주님의 낮아짐과 사랑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어쩌면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단. 컵스 팬하고 인디언스 팬이 하나가 되려면, 함께 하려면 그들이 야구 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야구 팬이기 때문에 그 함께함을 축하할 수 있었어요.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가, 미국이 원래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remember라는 단어가 그 re, 다시, member, 구성원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억을 회복하는 초월적인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함께함의 기억을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초월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투게더니스의 어떤 데피니션이나 어떤 크리테리아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그 투게더니스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 제자들처럼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 삶에 없어서 어쩌면 밤새 그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함께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그 신뢰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